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읽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읽으면 연말까지 이제 신약을 다 읽게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약을 읽기 전에라고 적어놨습니다. 스테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스테반 이야기라기보다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스테반은 첫 순교자이지요. 주일학교에서 흔히 가르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설교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차량이 하나 있다면 이 땅 예루살렘 이 집 성전이라는 단어예요. 스테반은 지금 성전 앞뜰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옛적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거할 처소를 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었었죠. 건축될 때에 성전이 건축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파괴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영광이 언제 어디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스테반은 지적을 합니다. 저들이 성령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심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님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크리스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스테반인가? 왜 스테반은 스토리를 이 설교 속에 들려주고 있는가? 왜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건가? 왜 성전 이야기 마지막에 성령을 받지 못하여 의인을 죽였다고 질책을 하는가? 스토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삭이 태어난 날을 셀리브레이션해요. 이삭의 출생을 기뻐하는 명절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쁘니까 아기를 얻은 그 기쁨을 한번 셀리브레이션 해야 되겠죠. 종려나무 그 브랜치하고 열매들 여러가지 좋은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또 제단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나중에 이삭을 결백해가지고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실제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스탑시키시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모리아산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여기서 이 모리아 산에서 먼 훗날 내가 거할 처소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인데 우리 성경을 계속 더 읽고 내려가면은 이삭이 태어난 날을 셀리브레이션 하는데 레위기와 신명기 버전의 셀리브레이션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이 보면은 제7월 제15일 초막절이라고 해요. 가을 실과와 팜트리와 윌로우트리 그 브랜치를 가지고 종려나무 한국말로 치면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가집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 조상들이 그렇게 했음을 기억하고 셀리브레이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구름 기둥의 영광 속에 광야를 4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같이 하심, 함께 하심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구름 기둥 샤키나 샤카이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의미라고 이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스라엘과 같이 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재하심, 내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광야시대 혹은 출애굽시대 혹은 모세시대에 내리신 그 영, 성령처럼 메시아시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버전도 있습니다. 숫꽃이라는 명제를 지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숫꽃이 유대인의 큰 적이 세 가지가 있는 것 아시죠?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숫꽃 오늘입니다. 이 명절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특별히 이 숫꽃은 심카라는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 이런 단어가 같이 사용이 돼요. 기쁘고 즐거운 명절. 수확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공휴일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부터 이 숫꽃을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명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유대인들이라면 옛날에는 지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라면 예루살렘에 방문까지 해야 됩니다. 그걸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뻐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셀리브레이션 하는데 이 세상 그렇게 즐거운 곳입니까? 우리가 이 숫꽃을 지키지만 우리가 추석을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은 고통과 죽음과 비참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 너희들 즐기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혐오가 있는 이 세상에서 즐기라고 했다면 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정, 그것 때문에 이제 명절을 지킨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주실 수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피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hot 혹은 booth라는 걸 영어로 사용합니다. 한국의 원두막 같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celebration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필두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네가 나를 예배할 터인데 이 장소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만남이 있는 곳이죠. 그것이 이곳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님이 뜻하는 바 예배하는 곳인데 아직 하나님이 뜻한 그 장소 어떠하냐라고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 설교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지?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 그러면은 설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적어도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을 제대로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구약을 가지고 그냥 제대로 가지고 설교하면 뭐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성전 앞에서 성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This place. 이렇게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성령님의 꾸지람,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나무라고 했으면서 그 질책, 그 송곳같이 찌르는 그 질책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까, 안 했느냐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잡혀왔어요. 어떤 잘못을 했어요?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this place, this holy place입니다. 율법을, 이거는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는 그냥 뭐 법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로 이것은 충분히 여기에 잡혀올 만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표현되는 이 거룩한 곳, 그 다음 14절에 그의 말에, 즉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이 지금 잡혀왔는데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성전과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 넘어가면은 이제로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잡혀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변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가져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여기 보일 땅이 어디일까요? 그 뒤에 나옵니다.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긴다. 이 땅, 내게 보일 땅이 벌써 희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 여기서 5절,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을 옮기는 않고 주지는 않아요. 그럼 안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어디 다른 데 또 이사 가서 혹은 뭐 잡혀가서 다른 데 산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나중에 훗날에 또 이 땅을 주겠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대요. 굉장히 긴 스토리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한 절로만 썼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곳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이곳, 이 땅, 여기를 계속, 이게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죠. 그러나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 땅, 이곳, 이 장소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전이 있는 그 성전 그 앞마당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Live witness, 생생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인데 44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직 성전이 있기 전에 텐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장막, 텐트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만들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텐트가 유리방황하듯이 마구마구 쫓겨나네요. 그게 45절에 있습니다. 이 장막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무법을 태분에 그리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45절 계속 이 장막이 옮겨다니니까 이 장막은 하나님이 살고 싶은 하나의 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이 계속 이사를 가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살 집이라는 것이 의인화된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실 살 집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 소원을 아버지는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소원을 들어줘요. 아, 이루어요. 하나님의 집을 솔로몬이 짓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여지는데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48절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스데반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고 싶은 집은 49절에 답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면서 천지를 다 창조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저 예루살렘에 살려고 내가 내 집 하나 지어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냐 이거예요. 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은 이 천지 창조된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집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집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의인 한 사람을 죽였다. 그 의인은 여기서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의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의인과 비슷한 옛날 의인도 있었는데 그건 선지자들이었어요. 옛날 선지자들. 너희들이 옛날 선지자들 많이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선지자인 의인인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분했어. 이놈이 어떤 놈이냐. 우리 율법과 우리 성전을 이렇게 모독하다니. 어떻게 해서 이게 모독이 되었습니까? 율법은 율법이라 좀 칩시다. 율법은 지금 오늘 문제에서 지금 빼버리고.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본래 성전은 스데반이라는 내 뒤에 있는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건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 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게 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스데반이 들려주는 구약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성전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기도회도 하고 스가랴도 우리가 한번 읽고 학교에서도 읽으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 그런데 그 성전이 physical temple, 건물이 맞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로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physical temple을 넘어서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곳에 내려오셔서 한 채의 집 속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집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채의 집을 가졌고 그것이 성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하신 행적과 말씀 속에 그리고 제자들이 스승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말한 것 안에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스스로 확신한 바가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결정적인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그 결정적인 이벤트는 예수님과 함께 터뜨려질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클라이맥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 장소라는 말인 것이죠. 마치 성전은 애틀란타에서 운전해가지고 올랜드로 올 때 장거리 여행 중 우리 자동차 여행 중에 시야에 들어오는 100마일 나왔다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신약이란 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이벤트의 부산물과 같아요. 지금 성전 이야기하다가 이제 문자 신약이라는 지금 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 사건에 모여들어 조사하기 시작해봐요.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의미야?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이 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면 할수록 엄청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당시 현존했던 기록물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이 사건을 가지고 아주 레슬하면서 레슬링까지 하면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들이 말하기를 즉 신약 제자들이 말하기를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이 책을 쓰는 끝까지도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사용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도록까지도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신약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곳 즉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세상 만사에서부터 소소한 우리 일상의 일들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중심에 그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의 드라마 속에 푹 빠지게 해주고 그곳에 푹 빠지게만 하지 않고 나와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게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신약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가죽에 씌워져서 고체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로 또 쓰여져 있는데 어떤 책은 영어에는 빨간 글로 써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다. 이런 스타일의 그런 단순한 글자책이 아닙니다. 신약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전해져 있는데 초대교회의 존재 자체를 어렵게 넘어가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기장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신들이 전한 설교도 보관하기도 하고 스테반의 설교가 보관됐죠. 베드로의 설교도 보관이 됐죠. 바울도 증거하는 그런 설교도 다 보관이 다 되어 있어요. 교회 내 또 다툼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다툼도 그런 것도 기록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녹여냈는가 이런 것도 기록하고 그리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그런 것도 기록하고 이런 많은 기록들을 다 계속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보니까 아, 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느냐라는 것이죠. 성전 스토리를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배경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공상태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연속성이 있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 역사의 연속 스토리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스토리를 지금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 스토리의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초대교회는 전자장난감이나 컴퓨터만 없을 뿐 현대를 사는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용감하게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엔티 라이트가 쓴 표현입니다. 물론 일부 일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전혀 우리와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곳 예루살렘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에게 어떤 때는 소망이었다. 어떤 때는 두려움의 상징이고 그것이 교차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한 2, 300년 전에는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온갖 방법으로 독립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대항에서 싸운 게릴라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혁명운동이죠. 소위 말해서. 독립운동이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진압했던 그 시기, 그 문맥을, 그 맥락을 벗어나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 군대가 침략해 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이제 우리가 통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속으로 뭐라고 해요? 아니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이 나라를 다시 탈환할 거야. 빼앗을 거야. 되찾을 거야. 새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는 모든 세상이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 악을 행하던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몰아내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다 이 성전 앞으로 다 모으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스토리를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뭐가 중요한데? TV에 쓰는 건 뭐가 중요한디? 네. 두 가지를 한번 이 신약에 적혀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한 것을 이미 다시 말합니다. 이미입니다. 이미 시행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뭔가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180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 일이 일어난데 그 이전의 옛 스토리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신약을 공부해야 되고 신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논리적으로 신약을 이제 읽는 순서를 조금 제시했는데 아까 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은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또 이 옛날의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지? 이렇게 우리들은 항상 질문을 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그 답변들이 신약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악의 세력을 짓밟게 되고 부활의 새 창조의 길을 열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신약에서 바라보는데 신약을 우리가 통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통독을 할 때 논리적으로는 먼저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 두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성전 그 신약이 제일 앞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먼저 읽는 건 맞지만은 논리적으로는 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러이러한 성전을 중심으로서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죽기까지 증거한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그리고 나머지 일반 서신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뭐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이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신약을 대하게 되면서 이 신약을 읽는 이유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성전 되심을 확인하며 계속 듣는 반복적인 그러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약을 저희들이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읽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까지 그것을 또 인정하여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참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서 오늘부터 신약을 읽게 해주시고 마태복음을 읽게 해주시고 또 사도행전을 읽게 해주시고 또 편지들을 읽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잘 배울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